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음은 1절 가사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는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는구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 뒤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또 빵 일곱 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엘리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의 어떤 것도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올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다.
노라 둘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며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저자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저놈을 구세주로 알게 되겠는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라!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호위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호위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만큼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너도 그놈 편이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약이 바짝 올라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유대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앞잡이를 보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여,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화폐에 새겨진 얼굴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내민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오.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더욱더 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잡아 가둘 궁리만 했습니다.
옳지.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지? 어디 그뿐인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버린다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차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다야, 간단한 문제를 갖고 무슨 고민을 하니? 예수를 팔면 되잖아.
뭐? 예수님을 팔아?
그래.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면 돈도 많이 벌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마귀의 유혹에 빠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낼 테요?
대제사장들은 매우 기뻐하며 은돈 30개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월절에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유다를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뺨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같이 온 무리들이 와락 달려들어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려 하자 베드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시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들려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만이 몰래 뒤따라와 그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예수와 한패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저씨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난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어. 글쎄, 나는 그를 모른다니까.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 나라 사람들이 널 내게 넘겼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에 그를 놓아주려 하는데 어떻겠느냐?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한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십자가!
빌라도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아무 책임도 없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등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빨간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놀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뒤늦게 정신이 든 가룟 유다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는 생각 끝에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주겠소.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았소.
이미 늦었어. 그건 네 문제야.
하며 대제사장은 유다를 조롱하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자 군병들은 채찍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안 되겠군.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겠어. 너, 이리 와.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마침 그곳을 지나며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해골 골짜기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우리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옳은 일만 했어. 예수님, 절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유대인의 왕 예수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낮 1시가 되자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스펀지 같은 해융에다 신 포도주를 잔뜩 적셔서 막대기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맛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군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찔린 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종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고운 세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동굴을 막고 3일 동안 파수꾼을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빌라도는 파수꾼을 세우도록 곧 명령했습니다. 창을 움켜쥔 군병들은 밤늦도록 동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괜히 우리만 밤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이잖아?
그때 동산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굴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파수꾼들은 기겁을 하여 벌벌 떨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시체가 썩지 않는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라.
여자들이 놀라고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두려워 말라. 어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는 영혼이 아니니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도록 하거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은 벌레 먹고 녹이 쓸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그러니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재물이 벌레 먹거나 녹이 쓸어 없어지지도 않으며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을 밝게 해주는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네 안의 빛이 꺼지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없인 여기게 된다. 이렇듯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가장 힘겨운 것도 가장 쉬운 것도 이 물질 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는 부분이 바로 물질을 부리느냐 아니면 물질에 붙잡혀 사느냐 하는 간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절대적 원칙 속에서 이해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이신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가진 것이 참으로 자유한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진정한 영혼 생활 설계사의 권면입니다. 귀도인은 오늘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언제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땅에서 평생을 살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에 대한 설계를 늘 흐트러짐 없이 해 나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노후 준비나 불행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게을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다가올 고난과 위기를 감당하기 위하여 생활설계사의 권면을 듣는 것처럼 요즘 사실 이것이 악용되기까지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만 영혼의 생활설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장래와 마지막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만큼 영혼에 대한 경계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땅의 저축의 위험성을 먼저 경계합니다. 땅에 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점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점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조금씩 자주 사 먹었는데 점이 생기는 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고 오랫동안 쌓아두고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점이 생기고 그 점은 곡식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설치는 데는 언제나 돈이 많이 쌓여있는 은행이거나 돈이나 귀금속을 많이 보관하는 곳에 들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권면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에 대해서는 자연 해충이나 물리적인 변화가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축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금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장래를 위해 하늘에 쌓는 방법을 소개하여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보나 선교를 위한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9절, 20절 동일하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성 있는 우리는 하나님만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의 행로입니다. 21절인데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를 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천국의 투자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찬송가 213장 4절을 보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가치의 기준은 영적인 밝은 안목에서부터라고 한 사실을 22절에서 23절에서 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목표를 보게 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땅에다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느냐 하면 어둠이 틈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 하늘의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빛으로 밝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계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당부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원시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길 주님을 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24절인데요.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받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기던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게 한 겁니다. 그러나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재물은 만몬신입니다. 바로 돈신이죠.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둘을 다 잡겠다고 양쪽을 다 쫓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쪽에 다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양쪽에 다 충실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양쪽에서 오락가락 한다면 빨리 한쪽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재물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사람만이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물질 취급을 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재물이나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뿐이십니다. 재물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이것이 바뀌는 것은 분명 영적인 안목이 하늘의 신령한 빛이 아닌 어둠에 잡힌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디에다 쌓고 있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듯이 저희 아버지도 손주를 사랑하셨습니다. 변변한 가게도 없는 시골이라 멀리 시장까지 나가 손주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손주보다 귀했겠지만 사느라고 힘들어서 너한테는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키웠구나.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 분입니다. 1966년부터 68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가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살던 저는 전기가 있는 그곳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장터는 제가 살던 마을에서 돛단배를 타고 1시간을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우시장에 소우는 소리, 시장의 파전 냄새가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는 저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배고프지 않다고 저한테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철없는 저는 맛있는 짜장면을 혼자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은데 연이은 가뭄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만 주문하고 아버지는 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이 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파를 지어 분열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그와 같은 성령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병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언 같은 은사는 끝날 때가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베풀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본 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